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믿음 소중한 이유가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귀하고 복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때 믿음이 흔들린 믿음의 거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예비할 것 부탁한 그분이 흔들렸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더 악해지고 악한 자는 더 힘차게 날뛰는 모습을 보고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불안을 가지고 그는 예수 앞에 제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바로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시각장애자가 보고 청각장애자가 듣고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그리고 나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인 증거. 어쩌면 이사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것 가운데 하필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 땅에 가난한 분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메시아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분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가진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꾸중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다며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장애인들의 외침을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38년이나 한 곳에 누워있어서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한 한 장애인을 보시고 베데스다에서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신,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보지 않는 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그 걸음, 그 장중한 걸음을 누가 감히 스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이하고 외칠 적에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권쳐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러 왔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주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9남매 장남입니다. 그래서 동생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가 저하고 나이가 스물 몇 살 차이니까 사실은 아까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자기 나이 차이가 20살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막내 누이하고 나는 내 딸 같은 아이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소아마비로 누워서 그 아이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이를 악물고 걔가 장애를 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대학 입학할 적에 제가 권면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내가 너 도울 수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런데 너 여자고 네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그래도 가장 가능한 것은 도서관에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서관학과 가라. 그래서 도서관학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여러 도서관에서 직장 공고가 나면 열심히 원서를 보냈는데 한 곳에서도 오라는 말을, 아니 인터뷰 자체를, 서류가 접수됐다는 소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답답했습니다. 오빠니까 평생 이 아이 생계 위해서 돕는 거야 뭐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생이 어떻게 펼쳐야 될까 하는 것이 마음의 걱정이 돼서 저희 아버님을 권면했습니다. 아버지, 미국 이민 가십시오. 아니 내가 70도 다 돼서 무슨 이민이냐.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본시 한학을 하시느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서양 학문 안 가르치신다고 초등학교도 입학을 못 해보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혼자 공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총신도 입학하셔서 우리 신복음 목사님하고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미국을 왜 가느냐? 바로 내 아랫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였거든요. 막내 은선이에서 아버지가 가셔야 되겠다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라도 편리한 사회를 가져야지 장애 있는 사람이 장애스러운 후진국에 살면 그 장애는 몇 겁으로 고생스럽다고. 내가 세계를 곳곳 돌아다녀 보면서 서구사회의 장애인 자리는 거 보면 눈물이 난다고.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고민했더니 늘 딸이 마음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결심하고 미국 이민을 결행했습니다. 미혼 딸은 데리고 가죠. 막내가 잔스 홉킨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한 다음 미국의 전화통신회사 벨이라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IBM과 더불어 가장 베네핏도 좋고 대우 잘 받는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처럼 했어도 안 되던 취직이 미국서 되니까 제가 내 동생이 그랬습니다. 야,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오빠, 그거 아니에요. 미국의 특별한 제도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갖게 됐대요. 무슨 죄도 그러니까. 미국은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많이 준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도 세력인 백인보다 유색 인종에게 점수를 더 준대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을 알고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잘 못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대요. 그래 차이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적에 야, 참 복음 다음으로 멋진 일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복싱 시켜놓고 말이지 공평하다고 말하는 건 그건 비겁한 일이에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레슬링 시켜놓고 공평하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연약을 먼저 앞세워놓고 그리고 경쟁하는 사회 참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역시 결정 잘했고 우리 아버지 설득해서 내 동생 문제 다 해결했다고 몹시 만족스러운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솔선수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섬기는 남서울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남서울교회 성도들 가정을 갈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가장 가정마다 실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경우에는 자녀들을 가둬 키워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살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두는 짐승처럼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있는 대로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뭐 혼사끼리 막힌다 뭐 많은 얘기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집 한 집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이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불내기 직전에 일도 당해봤고요. 그래서 소방서가 동원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찾아갔더니 한 아이가 이 정서장애 아이들은 어두운 것 좋아하고 불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런 위험들. 또 신방을 갔는데 자기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자기 동생을 머리를 발로 밟더라고요. 엄마의 시선이 그리 뺏기니까. 내가 신방 갔는데. 신방 갔는데 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처소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방 안에서 자기 엄마가 자기 안 돌본다고 우리에게 오줌을 싸요. 또 이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우리가 모두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처럼 관심 가진 장애인들 누구든지 있는 모습대로 같이 살아야 된다고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애인 부모 기도회를 하는데 한 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이를 내가 죽기 1년 전에 먼저 데려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회가 통곡으로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눈앞에 자식을 먼저 죽여달라는 부모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맹건영이라는 자폐아가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낫게 한다고 데려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슬픈 장례식을 끝마치고 오는데 같은 장애를 가진 한 엄마가 차라리 건영이 엄마는 부럽다 그래요.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미랄 학교를 짓기로 결심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시내 자폐아를 위한 정서장애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을 가졌다가 그 학교를 짓기로 작정하고 나는 지어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봉호 박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랄복지재단에 땅 살 때부터 기증해가지고 짓는 것도 기증하고 나는 돕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내가 이 일에 뛰어들리라고 생각 않고 헛발질하고 있을 적에 주께서 어느 날 기도할 적에 네가 필요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 밤이었는데 주일날 주께서 가라고 그런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임 설교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남서울교회는 나보다 나이 많으면 여기 우리 식구들 계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남포교회는 남서울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누구든지 형님이고 우리 개윤고 나보다 사실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도 내가 형님 형님 그래요.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고 많으면 손옥자 누님 그렇게 늘 부르면서 가족처럼 살았던 교회 주께서 가라니까 그냥 떠나서 그때부터 미랄학교가 그렇게 반대 심한 속에서 지어지게 됐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13년 걸립니다. 그래서 13년 돼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주는데 이 정서장애학교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초적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만 잘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무슨 학습의 진도 이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졸업시켜서 보냈더니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엄마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8, 19 되면 어른의 몸에 권력을 다 갖습니다. 어머니가 말 안 듣는다고 어머니 머리채 잡고 땅에 맺히는 그런 아이들. 그것 때문에 아빠가 직장에 가지 못하고 같이 간수처럼 평생 그 아이 옆에 있어야 되는 답답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전공을 할 수 있도록 전공과를 2년을 더했습니다. 전공과 2년을 더해도 전공해서도 어디를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 5층 건물에다가 공장을 차렸습니다. 삼화전기에서 그 참 귀한 분들이 코일 감는 일을 시켰는데 코일은 한번 감았다가 다시 불량률이 나가지고 다시 하면 그게 삐뚤어져가지고 다시 못 씁니다. 코일은 녹여버려야지요. 그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코일 감는 일을 열심히 시켜서 처음에 불량률이 70%였다가 50%였다가 30%, 20%, 15%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회사가 또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일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로 돈도 잘 안 되지만 비누 만들어서 강매를 할 수 없죠. 뭐 남북교회도 팔고 제가 아는 쪽에 동량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아이들에게 15만 원, 20만 원 주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낮에 부모로부터 떼놓는 것 자체가 그 가정에는 축복입니다. 그래 안 돼서 강남구와 같이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를 수소정점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280억 정도 그 강남구에서 투자해가지고 해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하고 처음에는 장애인들 교육만 하면 끝난다 그리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돼서 직업훈련까지 했습니다. 직업훈련 끝냈습니다. 아무데도 와달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모델을 쫓다가 제가 오늘 우리 남포교회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 구딜 스토어를 잘 도와주셔서 장애인 60여 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 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딜은 미국의 110년 전 보스턴의 감리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리는 네 가지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우입니다. 한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1년이 지나면 쓸만한 물건인데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반드시 생깁니다. 그걸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기증하면 됩니다. 기증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아이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가능하도록 고치고 닦고 깨끗이 씻고 그래서 상품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직업을 만들어준 일이 됩니다. 직업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옷 없는 사람들 나가기 부끄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옷을 동량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내놓은 그 물건을 쓸만하도록 다시 깨끗하게 손질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원가의 10분의 1 정도 삽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그러면 훌륭한 옷을 삽니다. 돈 없는 사람이 꼭 필요하지만 돈 없어서 못 산 사람이 자기 형편 조금만 하면 살 수 있는 라면 몇 봉지 값으로 옷 하나 살 수 있고 또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여긴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있는 거 그냥 내 보냅니다만은 쓰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여긴한지. 저번에 소파가 하나 쓸만한 것이 나와서 놔뒀는데요. 사실 서민들은 소파라는 물건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거 하나 메고 가면서 온 가족이 나와서 그처럼 기쁨으로 웃고 그것을 메고 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놓은 그 손질한 물건을 그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축복입니다. 계산대 나갑니다. 그러면 계산대는 이런 글씨가 써졌습니다. 규약께서 지불한 이 금액은 이달 장애인들의 급료입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평생 좋은 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물건 사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처럼 거기 오는 걸 좋아합니다. 나도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구딜 스토어, 여러분을 위해서 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한 박스면 늘 여러분 집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축복, 참 내게 있어서 쓸만한 물건이 무가치하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애인들의 삶의 근거가 되어주는 일로 쓰임받고요. 장애인들은 그것 때문에 직업을 얻고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적은 돈 가지고 자기 소중한 것을 사입을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로 초대를 받고요. 그래서 월급을 저들에게 주는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이 이처럼 직업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갈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그룹홈을 합니다. 집 방 4개짜리에 한 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세 방에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장애 아이들이 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삽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은 부모들에게 보냅니다. 혹 여기 장애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요, 그룹홈에서 두 달, 석 달을 계속 꾸준히 맡아버리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오랜만에 오면 싫대요. 감정적으로.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감정적으로 싫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적에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받으라 그래서 꼭 이틀은 부모님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룹홈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사는 계속된 삶을 영위하는 이런 네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교육,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 그리고 그룹홈. 제가 이것을 꼭 20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다음 것을 모르고 거기까지 가야 그 다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범선이라는 애가 남서울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걔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할머니 팔순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얘가 어디 갔나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니 이놈이 말이죠 들어오더니 큰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앞속에 가운데 들어와가지고는 할머니에게 탁 드리더니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예배가 사실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온 거기 모인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철부지 아이가 자라서 남의 얘기도 알아듣지 못한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냥 말해도 아무 얘기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할머니 생일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할머니 품 안에 안긴 그런 놀라운 일들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이 끝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만나는가를 25장에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의인과 왼쪽 죄인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습니다. 오른쪽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도 없고 내가 헐벗을 적에 입을 것도 없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적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힐 적에 찾아와 주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 본 사람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불량배였던 프랜시스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천년 전 일입니다. 도무지 사람 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집 아들 프랜시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부모 뭐가 아깝겠습니까? 자다가도 춤칠 노릇이죠. 마을의 최고의 불량자가 그처럼 예수 안에서 어린 양처럼 달라진 모습 보고 그 부모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날 날씨가 추운데 초겨울이 돼서 찬바람이 부니까 자기 가정에 갑으로 여겼던 모표 그것을 아들에게 입혀줬습니다. 그것을 입고 프랜시스가 거리를 나갔는데 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멀리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패잔 병으로 마른 피를 끌고 오는데 마른 피로 먹을 망아지로 변해 있고 이분도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그가 입었던 그 군복이 해질 때로 해져서 찬바람이 불 적마다 푸르르 떠는 거예요. 그것을 본 프랜시스가 자기 모피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프랜시스를 찾아왔더래요. 꿈속에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시지 않고 모피옷 입고 오셨더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되 여러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 많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신분 높은 것에 대해서 학문 많은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당신 병이 약한 당신 좋아하십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당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한 당신이어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장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 시력 장애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제가 무릎이 아파서 한쪽 무릎을 쓸 때마다 마음으로 얼굴을 찡그릴 때가 있습니다. 장애입니다. 더 깊어질 겁니다. 사람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좋아하셔요. 당신 사랑하셔요. 당신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당신 이룬 것과 상관없이 당신 좋아하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잘났을 때 구원했다면 못났을 적에 내 팽개칠 거 아니요. 우리 구원의 완전한 것은 이 땅의 장애인을 향해서도 가지신 주님의 깊은 사랑의 그 관심과 마음 안에 내 인생은 그 품 안에 안깁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당신을 당신 통째로 좋아하시는 유일한 분. 그 은혜 우리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 교회는 탈북동포와 장애 가진 사람들 향해 특심한 관심을 가지신 교회인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걸음 계속하십시오. 끝날에 주님 영광스럽게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옵고 그 놀라운 진정한 사랑으로 내 형편과 처지와 전혀 무관하게 유일하게 나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님 만날 그분 만날 준비로 내 인생이 아름답게 단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